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배웁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배웁시다.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정말 고약한 아들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재산 상속을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그렇게 재산 상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빨리 돌아가세요. 뭐 하는 뭐 이런 아주 불효막심한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약한 요구를 아버지가 들어준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시는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많은 긍휼과 자비로 대하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마치 비인간으로 기계처럼 그렇게 다루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자유까지 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신 거예요. 강제로나 억지로 뭘 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자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 생명이 우리 호흡이 코에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자기가 마치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세상이 다 자기 것인 것처럼 큰소리치고 행세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없이는 죄도 지을 수가 없어요. 사실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을 붙들어주시기 때문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가증한 방식으로 욕을 보이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욕하는 행위가 죄라고 할 수 있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시거나 한순간도 우리를 보살피시지 않는 그런 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어떤 의미에서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목재산 달라고 주장해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오늘 13절을 보시면 며칠이 안 되어가지고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해요. 유대인들에게 먼 나라로 가는 것은 바벨론 포로밖에 없어요. 바벨론 포로 때 먼 나라로 갔잖아요. 그거 같은 저주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예루살렘에서 멀어질수록 아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이 아들이 재산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으로부터 멀어져가지고 먼 나라로 가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은 그거를 비참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로부터 도망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뜻을 이루었어요. 아버지가 사랑이 많은 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용해서 이 아들이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정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이 사람은 아주 그냥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삶이 비참해진 거예요. 요즘 아이들 중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를 떠나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자유가 아니고 사실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처럼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나는 떠나고 싶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해봐 뭐 이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뭘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비유를 읽을 때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너무 늦게 깨닫는 거죠. 이 아들도 재산을 다 없이한 후에야 흉년이 들었고 흉년이 들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에게 붙여 살았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혹은 애굽의 노예 신세였던 것처럼 이 사람이 이방인의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맥락에서 이 본문은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졌는가, 그래서 이방인의 노예가 된 삶을 사는데 이 이방인이 이 아들에게, 유대인 아들에게 돼지를 치라 그래요. 돼지는요 얼마나 이 혐오스럽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돼지를 혐오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무슬림들도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돼지고기 안 먹을 뿐만 아니라 무슨 왜 그 무슨 소세지, 과자 뭐 이런 거에도 돼지고기 비슷한 거 있으면 안 먹습니다. 이 돼지를 얼마나 혐오스럽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돼지 혐오스럽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돼지를 친다. 이거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거 기가 막히고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느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돼지를 치면서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점점 낮아지고 점점 비참해지고 있는데 이 둘째 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둘째 아들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본래 아버지 거고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 다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전부 손아귀에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돼지를 치고 있는데 그 돼지 자기 거 아니고 돼지가 먹는 여물조차도 자기 것이 아니어서 이 둘째 아들은 배불리 먹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외에 어떤 사람도 이 둘째 아들에게 뭘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둘째 아들은요, 은혜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날개 그늘 아래서 사는 사람이었죠. 아버지를 떠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나 복을 누리는 것이지 주님을 떠나서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건강이 내 것 아니고 우리 재산이 내 것 아니고 우리 학벌, 우리 사회적 지위가 내 것 아니고 가족들이라고 다 내 거냐 아니고 내 자식 내 것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사실상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죠. 그거를 깨닫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이 예배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뒤늦게서라도 깨닫는 사람은 그나마 복받는 사람이고 왜 깨닫는 때가 있어요. 한번 병이 깊이 들어가지고 아, 이 건강이 내 것이 아니구나. 아니면 삶이 언제 한번 크게 망가지면서 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뭐 이렇게 한 번씩 깨달을 때가 있죠. 이 둘째 아들처럼 깨닫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깨닫고 돌아오면 그야말로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삶이 망가지고 그래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만한 기회가 되어도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거는 무슨 사고가 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비추어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할 줄 안다면 그거는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여하튼 이 둘째 아들은 비참한 처지에 놓여졌을 때 자기가 정말 얼마나 비참한 신생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오늘 보면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어도 얼마나 배불리 먹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뭐냐고 자기 신세를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신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8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들이 잘한 것이 이거예요. 일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그리고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잘못을 깨닫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 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자기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었다면 무슨 삶의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자기 신세를 깨닫게 되고 자기 비참함을 알게 되면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아들을 지켜본 거예요. 돌아오는 아들을 거리가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 달려가서 이 아들을 품고 그래서 22절 23절 보시면 제일 좋은 내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 끌어다가 잡으라 먹고 즐기자 어제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주인이, 그리고 열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이, 우리가 즐기자, 먹고 즐기자,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먹고 즐기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맞이하시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100분지 1, 그리고 10분지 1, 오늘 2분지 1,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은 돌아와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맏아들이 있어요. 맏아들이. 오늘 본문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이제 이 아들의, 그러니까 집 나간 탕자가 있고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큰아들은 이 전체 지금 맥락에서 보자면 그야말로 바리새인 같은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는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데 아무것도 대가로 받은 것이 없다는 거죠. 자기는 잔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신은 즐겨본 적이 없어요. 이 아버지는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들은 29절에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고 아버지가 시킨 일을 다 하는 아들인데 기쁨이 없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은, 맏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그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이들을 품고 잔치하시는, 예수님은 소망 없는 이들을 품고 잔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바리새인 같은 큰아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도 자기를 억지로 부려먹는, 그래서 늘 자기는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아주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아들인 거죠. 우리가 어떤 아들이냐? 우리가 이 뭐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으로 자기를 동일시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에게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복을 받는 거죠. 바리새인의 마음이 아니고 이 집 나간 허랑방탕 낭비, 그리고 삶이 다 망가져버린 영혼이어도 돌아오면 멀리서라도 달려가서 이렇게 끌어안고 그 잔치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이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배우고 이 아버지의 마음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